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그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예, 회복될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아멘.
살아날 지어다.
아멘.
솟아날 지어다.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안주하지 않도록 어디론가 항상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카이 아들먼의 그 포기하지 마라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위험부담이 덜한 미래를 계획했다. 하란에서 두 발을 뻗고 사는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특정한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란거로 내보낸다. 나는 이런 질문과 씨름한다.
예, 믿음은 항상 우리를 안주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사사사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신약성경 통독, 또 부흥성회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항상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안주하지 못하도록 어디론가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편히 앉아서 지내던 의자 하나를 바꾸는 것도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삼성의 세계화를 위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화 시장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심방을 갔는데 어떤 이제 할머니가 집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지금 장도 잔뜩 담가 놓고 그래서 한 번도 덮어보지 못한 이불도 있고 감도 따야 하니까 얼른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살아왔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에요. 때로는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전전할 것을 알았다면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고생한다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못 갔을 거라는 거죠. 보여주면 안 갈 게 뻔하니까 어떻게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알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다녀와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복학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배우자를 이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이제 신학교에서 발견하고 제가 이제 호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3대째 집안이고 공부도 잘하고 또 어른들한테 평판도 좀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키도 크고 이제 2세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23살에 제가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니까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오빠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알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인 줄 모르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 아내는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독신주의자가 됐습니다. 예, 독신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예. 예. 익숙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예, 알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이끌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유천동부터 원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기도로 걸어왔던 것처럼 그 길을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힘써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경주라는 단어는 투쟁과 싸움 그리고 계속 힘써 달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빠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하는 것이 경주인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 그렇죠? 그런데 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비사이로 막가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뭐죠? 치타.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예. 세상에서의 경주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주는 그래요. 누가 제일 빠른가를 겨루는 것이 세상의 경주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누가 더 빨리 달려가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들먼의 포기하지 말라는 책을 보면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며 우리를 초대한다. 말만큼 쉽지 않다. 내가 안다. 경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이다. 여기에서 아곤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단어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재미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어렵고 힘들며 도전적인 경주이다. 해변에서 하는 조깅이 아니다. 옆구리가 당기고 폐가 터질 것 같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달린다.
예, 경주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가 당기고 폐가 터질 것 같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힘써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잠시 쉬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학원을 그냥 이렇게 딱 끊듯이 교회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전도 현장에 가보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잠시 끊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끊고 잠시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학원도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끊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어떻게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멈추지 말지어다. 기도의 경주가 살아날지어다. 전도의 경주가 살아날지어다. 말씀의 경주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믿음의 세계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선수가 마라톤 달리기를 하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날씨가 춥고 눈이 온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저앉는 순간 뭐예요? 경기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또 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히 천국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때로는 잠시 좀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경주를 했는데 이제 토끼가 거북이한테 이제 달리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개미가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림보 거북이한테 달리기를 질 수 있냐고 약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화가 나서 개미를 힘껏 이렇게 후려친 거예요. 그랬더니 개미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1년이 지났는데 토끼네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딱 열었더니 1년 전에 토끼가 세게 쳤던 개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가 한마디 했어요. 너 지금 나 쳤냐? 이제 그러고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토끼와 개미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개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대 맞은 개미가 토끼를 만나려고 대체 어떤 심정으로 찾아갔을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험시험 오지 않았을 거예요. 불타는 그 복수의 심정으로 1년 동안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한마디 너 지금 나 쳤냐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집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달리기 시합과 유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너 지금 나 쳤냐 이 말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예비된 면류관이 주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달려가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고백은요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천국문에 이르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는요 짐이나 방해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이 말은 불필요한 부분이나 덩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여러분 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네가 좀 가져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살과 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죠? 예, 살이 좀 빠졌는데 몸이 좀 가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불필요한 이 덩어리들을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삼겹살을 이렇게 잘라내듯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뿐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근심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삶의 불필요한 덩어리를 가지고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그 평안함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육군 땅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서 책을 한 권 써야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군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는 이제 40kg 군장을 메고 이제 행군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평지를 이렇게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에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제 훈련을 나가기 전날 고참이 저보고 PX 가서 이제 비상식량을 사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뭐 참치, 맛다시, 뭐 고추장, 이런 통조림, 햄, 뭐 간식을 이제 잔뜩 사서 오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잘 모르니까 저걸 다 누가 가져가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이제 고참들이 제 군장에다가 그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그걸 메고 이렇게 군장을 하는데, 그 행군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행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이 무겁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믿음의 행군을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메고서는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게 유혹하는, 둘러싸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진드기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러붙으면 막 떨어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러붙으면 안 떨어지는 그 껌딱지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일명 딱개비라고 하죠. 딱개비. 한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는 그런 껌딱지 같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넘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우리 약속 시간에 늦을 때 보통 뭐라고 하죠? 출발도 안 해놓고 5분이면 간다 그래. 5분이면 간다. 거의 다 도착했다.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가볍게 거짓말을 하는데, 한국인의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 이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대학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며느리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러고 시어머니 아가야 항상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뭐 이런 뭐 거짓말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그런 큰 죄가 아니에요. 죄인지 아닌지 아주 구별하기 힘든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벗어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을 묶어두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흉악한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끊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여기서 인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휴포모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슈퍼모네.
슈퍼모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면 좋은 단어인데요. 슈퍼모네라고 하는데요. 아래 머물다, 견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아래 머무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아래 머무는 거예요. 은혜 아래 머물면서 우리의 어떤 그 고난과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아래 머물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신세를 한탄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어른들, 옛날 어른들이 신세를 한탄할 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내 팔자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도라지 타령을 좋아합니다. 이런 썰렁한 순간에 인내가 바로 필요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팔자 타령하면서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가마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 빨개질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는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찜질방이나 불가마를 많이 갔던지 지옥불에 던져도 끄떡하지 않고 아 따뜻하다, 아 시원하다 뭐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도 리모델링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찜질방이나 불가마에 가서 미리 단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장애물을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저희 지구 성도들과 옥녀봉에 처음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긴 산도 아니다, 10분이면 올라간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운동기구까지 있는 데까지 제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내라는 것은 마치 그 옥녀봉에 처음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정상에 오르고 마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의 정상까지 오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될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많은 그 신앙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하나? 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성경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바라본다라는 뜻은 시선을 고정시킨다,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려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말뚝 박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뚝의 역할은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밭에 말뚝을 박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고추밭에 농사를 이제 접으시면 알 텐데 고추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서 딱 묶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딱 묶어놔야 고추 농사가 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뭐예요?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단단히 묶어둘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고난의 십자가라는 치욕적인 장애물도 피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을지라도 그 앞에 그 받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기쁨을 우리도 기대하며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자꾸만 방해할까요?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질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문제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내 가슴을 찢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죄악된 모습들 앞에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는 그 연약함이 있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반복되는 그 죄악 때문에 얽매이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자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부여잡고 주님이 걸어가는 즉시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오늘도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나가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있죠. 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징계라는 단어예요. 징계라는 단어. 그렇죠. 징계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징계라는 그 뜻은요, 양육하다, 훈련하다, 교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뜻이 뭐라고요? 양육한다, 훈련한다, 교정한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훈련하고 교정해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얼룩진 때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룩진 때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방맹이로 여러분 빨래를 그냥 막 두드리듯이 그때 두드려 펼 때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빨래할 때 다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가 다 있었죠? 그래서 빨래 방망이가 딱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그쵸? 그 때를 막 계속해서 두드리고 막 두드리고 패고 그 다음에 막 삶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빨래가 되는데 요즘 아무리 세탁기가 좋아도 우리 옛날 같이 두드려 패고 삶을 때보다 더 깨끗하진 않아요. 맞죠? 요즘 세탁기가 어떤지 몰라갖고 제가. 그런데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의 방망이로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들을 날마다 이렇게 두드려 패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빨래인 피존이나 옥시크린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방망이로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자꾸 맞고 계속해서 맞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날마다 네. 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회복되는 우리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말을 하도 안 듣길래 제가 이제 나름 훈계한다고 이제 보니까 이제 비닐 롤이 있는 거예요. 비닐 롤이 있어서 엉덩이를 그냥 빵 때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사실 소리만 크지. 근데 이제 그 비닐 롤만 보면 아빠가 이걸로 사람을 때렸다고 자꾸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람 패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 같으면 우리가 뭘 하든 무슨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사랑하니까 아내들이 잔소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일지어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의 잔소리에 순종할지어다. 예, 아멘들이 별로 없네요.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내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과 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남편들은 아내 말이라면 안 듣는데요.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내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맞는 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자 말을 잘 들어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제약된 그 본성대로 가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개의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잠시라는 단어와 예,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잠시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도 뭐예요? 잠시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돌의 이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책을 보면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경주에 참여하면서 경기장 마루 위에 서 있다. 그것은 일평생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출발 지점은 바뀐다. 마지막 테이프는 죽음이다. 영혼의 변화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사이의 시간, 바로 이것이 경주이다.
예,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주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그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즐거워하기는커녕 주님께서는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하면서 도리어 슬퍼하고 원망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의 말씀 보면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1등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강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 평강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의 열매로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징계는 쓰나 결과물인 그 열매는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징계와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승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아멘.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주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징계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